이제 애대용 재밌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본 것, 이번 주말에 볼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이라는 이 수식어에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어떤 이들에게 명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외에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죠.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은 바로 신약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에게 실제인데 바로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네가 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그 크게 자라는 사람들이 매일 자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사실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분 자신이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믿는 요소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믿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가 되시죠. 우리의 시작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전진할 때 이제 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죠.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것과 동일한데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함으로 첫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돌이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믿지 않는 악한 불신의 악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믿지 않는 불신의 악한 마음을 히브리서 4장 하는데 우리가 거기 학주를 보면은 믿지 않는 불신의 그 악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께 돌이켜져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우리 영을 관심해야 하지만 또 한방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관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하고 비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것을 믿고 또 계속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믿음은 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그 믿음이 확 나갑니다. 우리 영어로 우리 마음 안으로 퍼져나가죠. 확산됩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 또 우리의 양심이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뉴욕과 뉴욕 주변에 있는 도시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둘러싸여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 집회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에서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찬송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로마서 결정 연구에서 이영재님이 이 믿음에 관한 아주 고전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믿는 이의 의롭게 됨과 믿는 이들의 생명과 믿는 이들의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그 로마서의 구조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배너라고 하셨습니다. 표어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죠. 그럼 의와 의로움과 생명과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인 하나님의 의, 그것은 우리의 법률적 구속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는 두 번을 말하는데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죠. 죄를 지으면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죠.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분의 의의 요구를 어기실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대체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14절이었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대체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체물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의 빚을 갚으실 수 있었죠. 그 빚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만족되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한 우리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의 요구가 주어진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중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만족되었죠. 그것이 우리의 법률적인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적인 구속이란 말은 법적인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것이 로마서 1장 17장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의가 되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은 이제 조회가 되었습니다. 영이 되었죠. 조회에는 헬라어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파괴될 수 없는 생명, 바로 그러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러한 생명이시죠. 삼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또 믿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킴으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합당하고 적합하게 됩니다.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이제 만족되어 우리에게 참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린 찬송가 535장에서 로마서 결정 연구에서 제가 그 메시지들을 편집을 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기능은 사역 집회 전에 이형재님 옆에 앉아서 형제님이 들어오실 때 제 옆에 앉으시죠. 에드 형제님 부른 에드 우리가 무슨 노래를 찬송을 불러야 할까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찬송을 위해 준비되어서 했습니다. 제가 물론 그 전에 개요를 준비하죠. 이번에 제가 잘못된 찬송을 골랐었습니다. 아주 귀한 소중한 형제님, 주님 품에 가신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형제님이 제가 535장을 정말 노렸습니다로 이 형제님께 말씀드렸죠. 이 형제님이 내가 그 찬송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형제님이 그걸 읽으시더니 이거 정말 놀라운 찬송이네요. 이것이 찰스 웨슬리가 쓴 것을 발견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불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찬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는 구원받았는데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구원받은 걸 알게 됐죠. 그것을 제 친구가 믿을 수가 없어 했습니다. 에드막스가 정말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휴스턴까지 그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구원받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에드막스라는 사람은 정말 불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그 영으로 제 안에 분배하심으로 제가 그를 사랑하는 분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첫 형제였는데 제가 성경을 처음 같이 읽은 형제가 그 형제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내가 이제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린 양과 같았죠. 새끼 양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먼저 기도를 한 다음에 한 절씩 한 절씩 읽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할 때 제가 정말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535장을 정말 감상하는 이유, 귀히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피로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 같습니다. 피터 형제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싸웠고 주를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난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주님의 두 번째 오심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역자와 증인이 되게 하겠다. 네가 나를 본 것과 과거죠.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장래입니다. 미래 시제죠. 주님의 나타나심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은 물론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역자와 증인이 되게 할 것인데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집회 주님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계시죠. 그러나 또 하나 주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거듭난 후에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아마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가장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정말 간단하게 단순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이 정말 제게 실제 놀랍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실제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역사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정말 실제시군요. 저에게 지금 실제시군요. 저것이 제에게 제가 그걸 몰랐다는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실질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 보지 못한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질화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실질화한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실제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만진다면 이 성경을 실제화시키는 것이죠. 제 감각을 통하여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오감이 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은 모든 오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제가 본 것보다 더 많은 구절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들을 수 있죠. 주님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을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주님을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했죠. 나와 나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너무나 점유되고 적셔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가서의 그 추구하는 이는 그녀는 레바논의 망대와 같은 코를 가졌다고 했죠. 레바논의 망대 같은 그 코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직감이죠. 아주 직감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느낌으로 가지고 냄새 맡는 것입니다. 신성한 영역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어떤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를 그것에 대해서 논리도 잘 없지만 그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죠. 뭔가 맡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는 냄새를 맡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영을 훈련하여 믿음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생각 안에. 생각 안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는 것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죠. 우리 믿기 때문에 말한다고 우리는 믿음의 영을 훈련하여 성경 안에 있는 이 사실들 이 신약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또한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느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이것을 믿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사용하여 사실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있게 되고 믿음 있게 되고 그 후에 체험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한 믿음으로 실제로 한 그 사실에 대한 체험이 오게 되죠. 그것은 아주 체험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느낌이 됩니다.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낌과 체험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영재님은 제가 개인적 체험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이영재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는데 제가 졸업하고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이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영재님의 온전함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특별집회 때 집회 전에 모든 동역자들이 모여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날 제가 아주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환경적으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집회 갔습니다. 광고를 지내주시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영재님 옆에 앉았습니다. 이영재님이 갑자기 모든 동역자들에게 나는 에드망 형제가 나 모든 집회 때 말하기 원한다. 내가 그때 이영재님이 그 말씀하실 때 형제 고개가 숙여지는 걸 봤습니다. 모든 집회 때마다 말하라고 하셨죠. 제가 고개를 숙인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어쨌든 제가 위에 올라갈 때가 되자 이영재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영재님 제 팔을 잡으시더니 에드 형제 모든 집회마다 말할 것이었죠. 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 느낌을 잊어버리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형제님의 직감은 강하셨죠. 형제님은 제 느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훈련시키셨죠. 믿음으로 말하는 걸 훈련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영으로 말하는 걸 훈련시키셨죠. 느낌 위에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위에 서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이라는 책을 본다면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장을 보면 신성하고 비밀한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람 이신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신성하고 비밀한 사실을 안에 그분은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들이 우리의 체험에서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번은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연결하는 믿음. 그것은 이기는 이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원수에게 어떤 입지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넌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슈퍼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워치만니 형제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책을 쓰셨죠.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쓰셨습니다.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책을 쓰셨죠. 주의 회복은 교회를 모든 것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게 하여 정상적인 상황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기 원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생활이죠. 이기는 생활,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 집회에 오기 전까지, 첫 교회 집회 오기 전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에드형제님에게 이렇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 우리가 오늘 방문할 사람들은 일어나서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저를 그 교회 집회 인도한 형제님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합니다라고 말할수록 주님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가 그를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로맨스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주 예수님, 주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 종일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믿음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오늘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제 영과 혼과 몸에 마음 안에 내 환경 안에서 첫 번째 지위를 내어드립니다. 내 가정생활, 나의 일상생활, 교회생활 안에 첫째 지위를 드립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첫째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통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 구절을 두었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고려하던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집사들을 선택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 스테반이었죠. 스테반이 언급됩니다. 6장 5절에 처음 언급되는데 스테반을 선택하였는데 그는 믿음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훈련하여 그 사실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박수를 치실 것입니다. 난 너무 기쁘다. 누가 그러한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기도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헤이번입니다. 믿음은 근원의 말씀이며 우리는 이후의 결정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에는 세 방면이 있다. 1번, 먼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이죠. 여기에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9절을 더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상고하지만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나에게 오려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나에게 오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우려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이 여기서 나, 말씀하는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된 말씀이신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단순한 기도를 하십시오. 짧은 기도로 간단한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제 믿음의 영을 훈련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당신을 접촉하고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접촉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제가 교통한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2번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과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장막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이신 그 영이 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이죠. 요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받아들일 때 그러므로 기도로 말씀 읽는 것은 다만 용어가 아닙니다. 기도로 말씀 읽는 것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성경을 기도하는 영으로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리키 형제님이 교통해 주셨는데 벤자민 체 형제님이 우리가 단체적인 기도를 할 때 말씀 먹기를 할 때 제가 벤자민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개인적인 말씀을 기도로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이용하여 주님께 대화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취하여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은 말씀이 검이 됩니다. 검이 됩니다. 모든 소극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죠.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적을 처리합니다. 사탄을 처리하죠.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대적, 우리 밖에 있는 대적, 원수를 우리가 뭔가 기도를 통해 받아들일 말씀은 검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뭔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 받을 때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 올 때, 우리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살아있는 말씀을 그리고 동시에 접촉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 되십니다. 바로 영이 되시는 것이죠. 헬라어로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3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한 말은 말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R-H-E-M-A, 레마이죠. 그것은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즉 시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러나 여기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죠. 사무엘을 주시면 제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전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사무엘, 사무엘아. 그는 누가 말하는지 몰라서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가 가서 다시 자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엘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엘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간 하락한 제사장이었지만 엘리가 깨달았죠. 한 가지 긍정적인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에게 다시 이 목소리가 들리면 주님 말씀드려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의 개인적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이요 조회입니다. 신성한 생명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비번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 적용된 말씀은 자신을 가리킨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되고 또는 그 영, 곧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10번입니다. 믿음의 근원에 대한 결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신 그분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접촉하고 그 영의 말씀으로서 적용함으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먼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우리는 믿음의 효능, 곧 믿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걸 보아야 한다.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보았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분배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2번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비번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영안 동번 찬송가 535장은 믿음의 효능을 보여준다.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은 항상 우리를 무효화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0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또한 믿음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믿음이 하나라는 걸 가리킨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적용된 주관적인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과 똑같이 믿음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믿는 이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이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제가 에런 형제님의 집에 간다면, 그의 집에 간다면 자녀가 있습니까, 형제님? 자녀가 몇 명이죠?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네 명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의 형제님 집을 보면 이것은 얀카스키 집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형제님은 다만 얀카스키 집안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의 자족입니다. 얀카스키의 집이 여러분의 형제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성이 얀카스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의 라스네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은 믿음입니다. 에드 믿음, 데니스 믿음, 우리 모두의 성이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A번, 이 가족은 큰 집안이며 이 집안의 성은, 가족 성은 믿음이다. 이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스미스 씨 가정 혹은 이 씨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두 믿음 가정의 식구들이다. B, 우리는 큰 집안인 믿음의 가족의 식구들이다. 이 믿음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 성도들이여,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 믿음의 집의 구성원이 식구가들이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믿음은 그들을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고 그 영 안에서 실제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된다. 믿는 이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행한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 안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분 안으로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은 것은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죠. A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성조들이여,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이 아닙니다. 입양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양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입양되었다고 말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입양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참된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아버지, 리키 형제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양됐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입양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 번은 저희 NIM 집회 한 사람이 와서는 제가 몰랐는데 우리가 어떤 때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태어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님이 한번 태어나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늦었죠.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안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제님 말이 맞네요. 그것에서 형제가 도움을 얻었습니다. 비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다. 그리스도는 생명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한 영으로 실제화 되시어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믿음은 우리를 삼위일 하나님과 연결한다. 시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신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분의 가지들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이 유기적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15장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죠. 내 안에 그 내 안에라는 내 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으시죠. 내 안에는 바로 우리 영 안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문자로 된 내 안에는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는데 내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죠. 내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사탄은 어떠한 입지도, 어떤 소망도, 어떤 기회도, 어떤 가능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그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주님, 저를 영 안에 보존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에 따라 살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영 안에 있을 때, 우린 그분 안에 있게 되고, 신성하고, 이 비밀한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어떤 입지도, 기회도,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머물러야, 우리 믿음의 영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 안, 그리스도는 신성한 영으로서 우리의 인간,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죠. 이 두 영이 이제 한 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이죠.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은 영이시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여기 대문자에 있습니다.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문자, 소문자 두 영이 연합된 것이죠.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워치만님, 유지영님 이런 교통을 하셨습니다. 아주 두 단어가 귀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멈추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에드 형제,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네 형제님에게 귀한 이 두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너에게 가장 귀한 두 단어는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네 형제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도울 수 없는, 극도로 소망이 없는 이런 단어는 주님을 떠나서는 공기와 같은 힘을 떠나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을 떠나서는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떠나서는 믿음의 영을 떠나서는 저는 정말 극도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저는 아주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주님 떠나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 모든 것은 주님께 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 모든 것은 죄입니다. 사역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으로 떠나 한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아주 정말 강한 말씀이죠. 디본.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연결점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한다. 이것이 이러한 연결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이 우리는 연결하는 기관에 의해 그리스도를 사는데 연결하는 기관은 믿음이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사는 생명은 믿음 곧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명이라 말한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생명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F번 우리가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부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시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 예수님 정말 피곤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지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제가 지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그렇게 지치지 않았다.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는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에너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에너지가 되어주겠다. 너의 타고난 생명 안에 에너지가 되어주겠다. 우리의 타고난 휘발유를 사용하지 마시, 연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의 연료가 되어주겠다. 우리가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분배된 믿음이 되시며 그 결과 우린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그분을 산다.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작용한다. 믿음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며 이 믿음을 연결한 기관으로서 우리를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한다. 10번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온 단지 간단한 한마디의 말을 하거나 주님을 조금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주입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주입되신 결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게 되며 이 믿음은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를 그분과 연결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길이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수백의 대화를 하십시오. 수천의 대화를 하십시오. 이 모든 대화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의 영원한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할 때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그럴 때 모든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떤 형제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형제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말하는 그런 형제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해주고 주님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H번 우리 믿는 이들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곧 보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다. 이에 믿음은 오신 하나님과 연결한다. I번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우리도 믿음으로 박해를 견딘다는 것을 암시하셨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박해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한다. 5번입니다.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이 믿음의 근원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배하고 옮겨 붙는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제가 격려하는 것은 시편 119편 15절에 각주 1번을 보시기를 격려합니다. 거기에 볼 때 읍조리다는 말의 각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하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자기 혼에게 말합니다. 다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죠. 혼에게 말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정역성경에서는 묵상하다로 번역했는데 정확 번역은 읍조리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묵상하는 것을 명상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말하는 것이죠.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그것은 주의 깊게 숙고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인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입받고 들이마시며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 각주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A번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옮겨봄으로 그분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한다. 이것이 곧 믿음의 전진 단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다. B. 시작 단계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이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거기서 우리 안으로 설치되셨다. 이 믿음은 이제 우리 안에 머물면서 자란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했죠.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크게 자랐다고 말했죠. 제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언급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2절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이 절은 또한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표어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가 줌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몇몇 형제들과 교통했는데 데니스 형제님이 하박국 2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거기 하박국 2장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라고 말할 때 사실 그 앞에 바울이 하박국을 인용하고 있죠. 하박국 2장은 형제님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기록하여 옆에 지나간 달리는 사람도 이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님? 2절입니다. 하박국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상을 기록하되 판에 분명히 새겨 달리는 이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또 인용한 것이 있죠. 또 바울이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정해진 때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우리는 믿음의 고속도로 옆에 이 큰 전광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써놔야 합니다. 온 땅이, 온 세상이 이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D번이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시작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계속하여 나아가는 전진 단계이다. 둘째 단계인 전진 단계 안에 있는 믿음은 연결하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 2번,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양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여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게 했는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때 둘째 단계 안에 있는 연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연결, 머리신 것입니다. 우린 그분과 친밀하게, 긴밀하게 머리신 그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으로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시는 것이죠. 그 자라심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구절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증가하고 자랐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증가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증가합니다. 로마서 6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볼 때 우리의 몸을 몸의 생활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높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높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맑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알게 되죠. A번, 냉철한 생각 없이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에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킨다. 정말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할당하신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당하신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동일한 믿음이죠.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과 일치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분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분깃을 주셨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할당해 주신 것입니다. 냉철한 생각 없이 자신을 높이 생각할 때 우리는 몸에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 양이 아닙니다. 양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랐던 것처럼 자란다면 우리가 받는 몫은 아주 커질 것이다. 제 역사를 볼 때 과거의 배역들을 볼 때 제가 이 형제들을 사랑했었는데 근데 결국 그들이 냉철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자기를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 몸 안에서 제 믿음의 영 안에서 제 생각은 제 영적인 코가 있죠. 분별력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영을 훈련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이 형제의 몸의 기능, 안에서의 기능을 생각하게 되죠. 이 자매의 기능, 내 분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의 분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분깃을 분량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분량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워주신 분량에 따라 우리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형제님을 돕고 그분을 섬길 형제님이 있었는데 형제님 결코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형제님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갔을 때 누가 축복을 했습니까?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죠. 누가 큰 자입니까? 축복한 야곱이 큰 자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파라오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온 땅의 통치자보다 그가 큰 자였습니다. 제가 이 형제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이 형제님은 우리와 똑같다. 여러분이 노아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뒷마당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여러분의 스피드보트를 뒷마당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그 시대의 사역자였죠. 그러면 노아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말해야 합니다. 제가 망치를 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돕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사역을 돕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역자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몸의 생활에 합당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형제는 형제 지방에서 장로의 직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 직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상황을 덮기 원하지만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 장로직 외인 형제에게 무엇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집회 때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보기 전에 장로직분 안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까? 먼저 장로들과 형제님 점검하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그 형제 물어본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형제님들 장로직분 안에 있는 형제들하고 점검했다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른 형제님과 교통하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행정은 장로들에게 장로 직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인 문제이죠. 제가 제 집에 오면 저에게 제가 아버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저 심지어 저희 집 개도 제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죠. 제가 생명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냉철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몸 안에 합당한 질서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뉴욕의 인도안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냉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마땅히 생각하고 이상으로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냉철한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많이 나누어 주지 않을 것일 것이며 어쩌면 줄어들게 하실 수도 있다. 아주 정신이 있는 말씀이죠. 7번입니다. 믿음은 믿는 이들의 생활이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는 표시이다. 여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새로운 이들이 깨닫게 원하는데 여기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하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요점들을 실제화해 줍니다. A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일을 기억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는 표시가 되었으며 그러한 생활의 결과로 그들은 모든 민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믿는 이들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로운 믿는 이들이 본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죠. B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위대한 무언가를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우리 자신을 끝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C번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람들은, 제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이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성도들이여. 제가 이거, 형제님, 자매님들 이것에 아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하늘을 누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불행한데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왜이 사람은 다를까? 우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난 알고 싶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에디요. 에디, 당신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에드먼, 당신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제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누리는 이들이라는 걸 봐야 한다.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란 표시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워치머니처럼 일보다 생명에 더 관심을 두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 8번입니다. 연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이들이 그분을 맞기 위한 신성한 요구 조건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A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이 돌아오실 때 우리를 믿는 사람들로 곧 항상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신뢰하며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성도들의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저렇게 귀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있는 환경과 상황들은 힘에 겨운 것이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타고난 역량, 천연적인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시죠. 왜 바울과 동역자가 이런 환경 안에 있었습니까? 힘에 겨운 상황이죠. 그 환경이 너무나 심하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극심한 압박을 받았던 말입니다. 우리가 절망했던 말이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끝났다는 것이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죠. 그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 질그 안에 보배가 있었죠. 이러한 살 소망 끊어진 상황 안에, 극심한 절망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그런 환경에 두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었죠.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 부활하신 3일 하나님을 우리 영 안에 접촉할 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나오게 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 안에 계신 영이신 주님은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을 훈련시키셨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셨죠. 우리 동전에 보면 In trust, God we trust,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동전에 새겨져 있죠. 바울과 같은 그러한 환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고 연구할 때 이 말씀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제 서재에도 제 심실에도 이게 있는데 이게 아주 만성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수고할 때 제가 많은 읽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역의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극식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접촉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침대에 일어나면 제 오른쪽에 거기 액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는 말씀이 있고 왼쪽에는 양식을 주라는 말씀이 있는 제가 책상에 보면은 또 다른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에게 음식을 주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 왼쪽에 또 다른 그것이 제가 인용한 액자의 인용한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존 넬슨 다리가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받지 않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오, 이 기쁨이요. 정말 특별한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영광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서 그분의 권유계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되지 원치 않고 그리스도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영광 안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기쁨이야. 그분의 권위에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10번입니다. 우리는 큰 기적이나 큰 일이나 큰 성공을 위해 있지 않다. 주님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연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감추어진 이기는 이들로 발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4절을 볼 때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신원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재산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기 신성한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을 위하여 저를 남겨두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 보면은 예약되었다, 예약석이 있죠. 우리는 여기 사인이, 우리 가슴에 사인이 있습니다. 3일 하나님을 위해 남겨둔 사람, 이런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83편 3절인데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백성을 해치려 흉계를 꾸미고 주님께서 숨겨두신 이들을 해치려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에 주님의 숨겨두신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숨겨둔 이기는 이들이죠.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는 연결하는 믿음으로 이기며 크게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믿는 이들을 그들의 믿음의 결말인 그들의 혼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보배들로 발견하실 것이다. 2번,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이기는 이 곧 살아있는 믿음으로 항상 3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가 되는 것이다. 계시록 19장에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주님과 협력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우리 자신이 예비되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결혼할 예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9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왕이 되는 권리와 그분과 함께 신성한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보상을 그리스도께 받을 것이다. 그때 주님은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이 말을 주님께 듣기를 기도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에서 말했죠. 나를 위로 부르신 분의 보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각주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얻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당신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당신을 가장 충만하게 얻게 하소서.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천년왕국에서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상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누릴 그리스도를 최고로 얻을 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 그분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10번, 우리는 연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는 그분의 유기적인 지체들로 산출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신성과 인성의 비밀한 연결 안에서 무한한 영광을 지니신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확대하고 표현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10절에 대한 영원한 성취이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할렐루야.